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 특별히 2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당황해 하실 것 같아서 PPT를 띄워주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의 생명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그 어떠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마음이 기쁘거나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려우셨습니까? 어디에 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마음이 한편으로는 기쁘고 평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거나 또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 이 한 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아마도 마음에 이런저런 변화들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기쁘다가도 또 어떨 때는 답답하기도 해지는 우리의 마음,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 참 다양하게 바뀌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 마음을 쓰다, 또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힘들다, 뭐 마음이 편하다. 특별히 요즘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해서 마상이라고 합니다. 참 이처럼 마음과 관련된 표현들을 보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우고 기쁨과 슬픔이 싸우고 또 감사와 원망이 싸우며 빛과 어둠이 부딪히는 참 치열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쁘기도 했다가 또 슬프기도 했다가 또 확신이 있기도 했다가 의심이 생기기도 하다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들, 나 자신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에요.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하면 선을 행하게 돼 있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열매를 맺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악하면 모든 행동과 말이 악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낙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불평불만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마음이 들어오도록 허용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능력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또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의 여러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보다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또 자신의 지위와 또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삽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러한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요, 실상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참 많은 모임들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 줌 패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줌 패션이 뭐죠? 위에는 뭐 양복이나 깔끔하게 입고 밑에는 편하게 반바지나 잠옷 같은 거를 입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는 현상 뒤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스크린 밑에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어차피 상반신만 보여지기 때문에 위에만 잘 입고 아래는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편한 옷을 대충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옷을 그렇게 입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마 절대로 그렇게 입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냉장고나 큰 가구들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냉장고와 그 싱크대 사이, 뭐 침대 밑에 저 구석에, 가구 뒤에, 여러분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깨끗한가요? 아마도 그곳에는 먼지나 쓰레기나 거미줄 같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에 잘 보이는, 딱 손만 뻗어도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가구들을 한번 보세요. 특별히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어떻죠? 대부분 깨끗합니다. 열심히 닦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치우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청소기를 밀고 닦고 해도 가구 사이나 그 가구 뒤 같은 곳은 잘 치우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눈에 안 보이니까. 어차피 그렇게까지 구석구석 보지 않을 거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두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관심을 투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마음들,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생각들, 나쁜 생각, 믿음 없는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꾸미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쌓아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늘 지저분하다 보니 삶이 어지럽고 답답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거미줄, 먼지,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패해진 마음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고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는 의심과 원망과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우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간다고 하죠.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가시가 있는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의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패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러한 거짓과 더러운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습만 괜찮으면 사람 앞에 섭니다. 예배하러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도리어 교만합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마음의 더러운 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괜찮으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마음, 품지 말아야 할 마음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모인 거의 모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고 제자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제자반을 할 때 첫 번째 필독서가 하나 있죠.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그렇죠? 내 마음 속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닌가요? 이것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 강사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 중에서 또 어저께 우리 공동체 리더십 세미나에 오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깨달음과 도전이 되는 메시지들이 있었는데요. 공통되게 들려진 한 가지 단어가 제게 있었습니다. 바로 진짜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짜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진짜라는 단어가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가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을 더러워진 그대로 그냥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어떻게 미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좌절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자. 지금 수요 여성예배에서는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으로 그냥 외우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죠. 이 말씀이 삶에 나타나게 해야죠. 이 말씀이 진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이 말씀으로 점검하며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많은 순간 목사인 저도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읽고 정말 때로는 믿음 없는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과 생각들과 또 그러한 마음들을 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전의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큰 아들이 10살인데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여기 이렇게 대답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까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까만 마음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쩔 때는 이 아이가 눈물을 글썽해요. 속상해서. 예수님이 이 안에 있음을 자기가 믿는데 자신이 잘못한 모습에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속상해요. 그리고 때로는 울어요. 가끔은 목사인 제가 깜짝 놀래요. 왜 우니? 근데 마음이 왜 울어 물어보면 마음이 속상하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속상하대요. 그리고 다시 하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니 짜증을 내던 아이가 착한 아이로 돌아와요. 집 안에서도 불이 꺼져있으면 어두운 곳에 가지도 못하는 아이가 혼자서 담대하게 불을 켜고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음을 확신하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생김으로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불안함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요.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오늘본문말씀에서는요아그래마음을지키는것이이렇게중요한것이야그러니까잘지켜라고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의마음을지키기위해서구체적으로무엇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알려주고있는데오늘본문말씀을통해세가지만함께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첫째로마음을지키기원한다면입을지켜야합니다우리본문24절말씀함께보겠습니다함께읽겠습니다시작구부러진말을내입에서버리며들어진아멘여기서구부러진말은요진리를왜곡하고훼손하는말을의미합니다그리고빗뚤어진말은바르고참된것을떠나해를끼치는말을의미합니다쉽게이야기하면요더러운말을피하고거짓말을하지말라라는거예요인생을살다보면참말하기좋아하는사람들이있다라는것을우리는종종느끼며살아갑니다그런데여러분여기서말하기좋아한다라는것은요그냥친구들끼리모여서이렇게뭐수다떠는그러한말을좋아하는그런것이아니라다른사람에대해험담하고자기한테유리하게사실보다더과장해서이야기하는것을말합니다사실을왜곡해서라도자기가드러나게하는말입니다그래서한사람을무너뜨리는경우를종종보게됩니다특히나인터넷댓글을보면소름이끼치는표현들이많이있어요이슈를하나물었다면때를지어몰려들어서한사람을죽음까지몰고갑니다혀는칼보다더무서운무기다라는말을들어보셨을겁니다똑같은칼이지만주부의손에칼이들리면요리하는데유용한도구이지만강도의손에들린칼은살인도구가될수있다라는것을보여주는모습입니다그래서성경은이렇게말씀합니다마태복음5장37절입니다오직너희말은옳다옳다아니라아니라하라이에서지나가는것은악으로부터나느니라더하거나꾸미지말고더하거나꾸미고하지말고솔직하게말하라고말씀하고있는것이에요여러분이것이생각보다단순하지가않습니다여러분오죽했으면다윗과같은의인도이런고백을해요시편141편3절말씀입니다여호와여내입에파수꾼을세우시고내입술의문을지키소서내입술의문을지키소서그러므로우리도우리의입술의언어를점검해보아야돼요말이란사람과사람사이에다리를놓아주는역할을하는것인데혹시우리의입술에는판단하는말정죄하는말파괴시키려하는말부정적인말소망없는말들로채워져있지는않은지점검해보아야합니다우리는하나님앞에온전한말바른말을하고살아야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언어를 한번 들어보면요, 참 무엇을 해도 죽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아우 짜증나 죽겠네, 아우 더워 죽겠네, 아우 배불러 죽겠네, 아우 막 재밌어 죽겠네. 여러분 이렇게 뭘 해도 죽으면 우리는 언제 삽니까? 물론 뭐 그만큼 힘들고 또 좋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우리가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한번 연습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축복해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공동체 간에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행복하게 사는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지고 불행한 것도 말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영혼을 죽이는 능력을 가지는 말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말, 공동체를 살리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여기서 바로 본다라는 것은요, 목적 없이 눈을 방황하게 하지 말라, 두리번거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우로 두리번거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앞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마음에 쌓이고요, 내가 본 것이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게 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게 되다 보면 내가 관심이 가는 곳, 내가 바라보아야 할 곳,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까지 정해져 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고리즘의 기능이 이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뭔가 관심이 있어서 어떠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추천 영상들을 계속 뜨게 만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거기에 그 비슷한 관련된 영상들만 보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 좋지 않은 소문들과 잘못된 기사만 본다면 우리는 흔들리고 불안하고 걱정과 근심,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도 죄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었죠. 그로 인해 죄를 짓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죄가 온 인류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 선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참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보이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보이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부패와 그 소망 없음이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바라보다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참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시련과 환란이 온다 해도 믿음의 성도는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누리고 주님의 온전하신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축구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 그 골에 집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집중해야 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집중할 뿐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축구선수가 경기장에서 공을 바라보지 않으면 축구선수로서의 그 능력을 아무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그렇게도 많이 우리에게 주만 바라볼지라를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흐트러지지 말라고, 초점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만 볼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써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기 원한다면 발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은 우리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동을 말하는데요.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죄악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치우치는 삶이란 악에 빠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편견 또는 편애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경우에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어느 한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라라는 소리인데 다른 말로 자기의 선입견을 진리로 삼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게 모든 것이고 진리인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행동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섰을 때 롯이 당시 기름지고 보기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생각한 것에 의존해서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길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삽니다.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들이 형성해준 견해들을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치우쳐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물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삶에 성숙함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 치우치지 말고 내 생각에 치우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에 죄악된 길로 빠지지 말고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향함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부부나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또 신분이나 재정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삶의 위기는 찾아오고 어려운 고난과 근심과 걱정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숨막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이 두 가지 다른 반응으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반응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고 힘들어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다른 반응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문제 앞에 놓여지면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키며 노력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바뀌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저런 이야기도 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로 인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을 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서 행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나,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 말에, 내가 말하는 것에,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마음의 변화를 느낀 경험들이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움 앞에서 순간 막 어두움의 마음이 사로잡혔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의 힘과 소망이 생깁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마음의 자세가 바뀌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를 아마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마음이 없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로운 마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이미 심어주신 것이야. 우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이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부패한 마음을 허락한 까닭에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작동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와 반대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앞서 행하신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변두리에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때그때마다 붙잡고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을 드러내는 삶,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